같은 쓰레기, 다른 운명. 내가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됐을까?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2018년 벌어진 일명 폐비닐 대란 기억하시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입해 대신 처리해오던 중국이 갑자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수거업체들이 연달아 단가도 낮고 분류가 어려운 비닐 수거를 거부하며 발생한 폐비닐 대란은 우리나라의 빈약한 자원순환 체계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게 된 사태였습니다. 이날 이후 분리수거, 분리배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곳저곳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한편에서는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한 대 모아 종량제 봉투도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버린다는데 인구도 훨씬 적은 우리가 일일이 씻고 말리고 분류해서 버리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총량은 연간 1억 6천만 톤 정도로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으로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 미국의 7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토의 대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나 소각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극히 제한적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좁은 땅덩이에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기존 매립장과 소각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무한정 시설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속도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레기 동산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분리수거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건지 또 어떻게 버려야 할지 조금은 막막했던 일상 속 품목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버린 칫솔, 볼펜, 배달 용기의 운명은 분리배출한다고 용기 뒷면에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그려져 있다고 모두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놓는 재활용 쓰레기의 실제 재활용률은 불과 40% 정도라고 하는데요. 재활용될 거라 굳게 믿고 열심히 분리해서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쓰레기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잘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분류하는 걸 어렵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크기가 너무 작거나 다양한 소재가 한 용기에 복합적으로 쓰였거나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배어 있다면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플라스틱 면봉이나 칫솔, 볼펜, 빨대 같은 작고 얇은 것들은 선별장에서 빠르게 골라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계 사이에 끼어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페트병 뚜껑도 열어서 따로 버리는 게 아니라 페트병에 라벨을 뜯고 작게 구긴 다음 뚜껑을 닫아 함께 배출해야 합니다. 또 재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별된 재활용 쓰레기를 녹여 만드는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아져야 하는데요. 색상이나 소재가 섞이지 않고 이물질이 적을수록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애써 내용물을 비워낸 화장품 용기도 펌프가 달려있다면 복합재질이라서 재활용이 어렵고 선별장에서 바로 쓰레기 처리됩니다. 행건에도 빨간 자국이 남아있는 배달 용기나 컵라면 용기도 결국 선별장에서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적인 분리배출 품목뿐만 아니라 남는 식용유나 의약품처럼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하나 막막한 것들도 있죠. 두 품목은 절대 물에 흘려보내선 안 되고 식용유는 종이에 적셔 일반 쓰레기로, 의약품은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식용유와 의약품을 하수도로 배출하게 되면 식용유로 인한 수질 오염은 물론이고 약성분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기껏 신경 써서 분리배출한 게 모두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안내문을 미리 숙지해 두거나 내 손 안에 분리배출 같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게 우선입니다. 코로나19, 일회용품 면제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며 카페에서 점점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이 사라지려던 찰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매장 내 주문에도 다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일부 카페들은 테이크아웃 손님의 텀블러 사용을 막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생을 강화하는 일이 꼭 일회용품 사용으로 이어져야만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일회용품의 실내 사용이 여전히 금지되고 소비자가 먼저 요구할 때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3단계가 되어서야 지자체장의 판단 아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일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식당에서는 여전히 다회용기 음식을 담아 먹으면서 유독 음료를 마실 때만 일회용 컵을 고집하는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지구 환경 변화가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쓰레기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눈에 보이는 느낌이 아닌 실질적인 위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회용품 남용으로 자원 채굴량이 많아지고 쓰레기가 증가하면 환경 파괴도 가속됩니다. 생태계가 무너져 새로운 세균이 더 빨리 나타나고요.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 위생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습니다. 위생을 위한 기본 단계는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돌보는 행위입니다. 물티슈나 일회용품은 오히려 위생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위생을 보는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다회용기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소비자들이 일회용품 없는 위생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말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가 갈수록 심화하는 쓰레기 대란에 악영향만 미친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이웃에게 판매하는 중고 거래가 활성화된 건데요. 제값을 주고 새 상품을 사기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중고 제품을 구매해 돈도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는 가치 소비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어진 물건도 필요했던 사람에게 적절히 돌아간다면 훨씬 오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이미 세상에 나온 제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제 수명만큼 충분히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자원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점에서 분명한 청신호입니다. 여러분도 사용에 문제가 없거나 몇 번 쓰지 않은 깨끗한 물건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중고 판매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필요가 없어졌다고 바로 내다버리지 말고 중고 판매를 통해 물건의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환경 보호를 위한 일상 속 커다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건 결국 소비자. 의식 있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모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유명 햄 통조림 상품이 오직 한국에서만 노란색 플라스틱 뚜껑이 추가로 달려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은 남은 햄을 통조림째 보관할 때 사용하라고 뚜껑이 따라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국내 제조사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노란색 뚜껑은 충격 완화 용도이고 실제 보관용 뚜껑으로 사용하면 밀폐가 안 돼 변질이 우려되니 남은 햄은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는 충격 완화를 하겠다며 뚜껑을 단 사례가 없고 별 쓸모가 없이 곧장 쓰레기 신세가 되는 뚜껑이라면 없애서 자원 낭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외침이 SNS를 통해 공론화되자 제조사 측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명절 선물 세트용 상품부터 뚜껑을 없애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례가 나비 효과가 돼 다른 기업들도 점차 과대포장의 온상이었던 명절 선물 세트를 너도 나도 친환경적으로 바꿔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애고 상자 속 상품 간격을 줄여 포장재 낭비를 줄이고 완충재는 비닐 대신 종이로 바꾸는 등 분리배출도 편하고 환경에도 이롭도록 말이죠. 사실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소비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변화는 기업이 움직여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쓰레기 문제를 자각하고 그들 스스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죠. 소비자인 우리가 변화의 주체이자 기업을 변화시키는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생산 단계에서 물건을 일회용 포장으로 덕지덕지 감싸고 배송업체가 뽁뽁이를 가득 채워 포장해버리면 소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는 단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런 움직임이 일게끔 소비자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 대부분이 물건을 많이 팔 궁리만 할 뿐 쓰레기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이 중요해요. 쓰레기를 제대로 알고 잘 배출하는 소비자 실천과 기업의 채찍을 가하는 소비자 행동이 결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깨끗하게 세척한 페트병을 가져오면 다회용 컵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단발성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변화의 중심에 기업이 서게 하려면 소비자들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점점 더 분리배출이 쉬운 포장재로 바꾸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기업이 끝까지 재활용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전히 불필요한 과대 포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더욱 철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하는 기업은 더 알리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기업은 더 혼내고 책짓질해야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책은 조금 수고롭더라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에게 좋은 교과서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자타공인 쓰레기 전문가인 책의 저자는 재활용 부담을 개인과 민간에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익숙했던 생활 방식을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바꿔나가는 개인의 노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이 더는 복잡하고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건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분리수거 기준을 마련해 누구나 헷갈림 없이 잘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규제와 엄격한 감독으로 기업들이 재활용이 쉬운 용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바꿔나가야 할 모습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오염되고 있는 지구.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물려주는 건 이미 늦었을지 몰라도 조금이라도 오염을 늦춰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은 더는 미루지 않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